교회 절기를 따르면 오늘이 대강절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말잘안 쓰시죠? 가끔은 대림절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 성탄절 이전에 4주를 가리켜서 흔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절에 이르는 요 기간 동안 주일이 4개가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연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복음서가 신약에 4권이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혹은 그 배경,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기쁨을 주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여러 배경들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예언이 나왔는지, 왜 구약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땅 오시기 전 적어도 한 500년 전쯤 될까요?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책이 나왔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끔, 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부모 속 썩이는 아이들이 도로 있죠. 험한 말로 하면요,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혹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런 아들이 집에 있으면 결국은요, 없으면, 우리 아들은 절대 안 그런데, 그럼 많이 감사하십시오. 혹 있습니다. 갖다 버려요? 결국은 부모가 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딸이 시집 가겠다고 했는데, 부모가 아무리 봐도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요, 열흘을 굶었답니다. 열흘을 굶었더니, 좋은 말로 열흘을 금식을 했더니 결국 허락하더랍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데. 왜 자식을 못 이기죠, 부모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죄 때문입니까? 낳은 죄 때문이에요. 이 낳은 죄가 참 무섭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죄예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혹시 어떤 가정에서 있음직한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아, 이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게 금방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나요? 지독하게 말안 들어요. 정말 지독하게 말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를 한번 찾아보셔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나 싶을 정도로 안 들어요. 흔히 아이들 쓰는 표현 빌리면요, 진짜 골 때리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말안 듣기 시작하면 정말 말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서 순종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도요, 끝끝내 순종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말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잘 살핀 어느 분이 성경 읽으면서 했다는 얘기가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두렵다, 무섭더라. 제대로 못 읽은 겁니다.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정말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이 불쌍해요 하는 말이 저도 그쪽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나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는데 이 백성이 그렇게 말 안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 오후에 엽기서 공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희한하게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이 부딪혀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엽기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무슨 득이 될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 될 일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만 따지면 우리는 털끝만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니, 말을 바꾸면요. 아니, 우리가 재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리 있어 보았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능력만 비교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좋은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갓난아이, 금방 태어났어요. 기지도 못하는 갓난 아이가 엄마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능력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울고 자고 똥 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가 엄마를요, 들었다 놨다 해요. 왜 그렇죠? 모자 관계잖아요. 모자 관계잖아요. 아무런 능력으로 치면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아이가 엄마를 웃겼다 울렸다 한다니까요. 무슨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털끝만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로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웃으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노하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기도 하셔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거란 거죠. 여러분, 짐승이나 뭐 자연 만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과 그런 특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큰 영향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골치 아픈, 정말 골 때리는 백성이었는지 이 이사야서 보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갔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의미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해놓고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 주변에 세계에 유명했다는 강대국들은 전부 이 땅 주변에 있었어요.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주변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적군들을 다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 지을 때 비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비를 맞춰주셔요. 그러니 논에 물 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성경 표현은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로부터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땅에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면요.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오늘 보면 1장 1절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왕들 시대에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 그런데 이 왕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남쪽에 있었던 애굽, 그 후에 등장하는 바벨론, 이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결론은 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제쳐두고 주변의 강대국을 바라봤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이들에게 약속했는데 왜 이러냐?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 민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 거창하게 포옹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 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훗날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길 가다가 보면 플랜카드 붙었는데요. 무슨 사고 목격하신 분 뭐 후사하겠음 연락 바람 이런 플랜카드 들어 보이죠? 이 표현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플랜카드를 걸어둔 피해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고는 당했어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다 덮어쓰야 될 판이에요. 이럴 때 증인을 구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말에 증인이 못 되니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 증인이 좀 되어다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입니다. 그는 그 임자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셨으면요. 어떻게 내 백성이라는 것이 이 모양이냔 말이죠. 한마디로 딱 깨놓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됐어 내 백성은 소나 나귀 짐승보다 못하나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오게 하시고 거기 만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4절을 보세요. 뭐가 되어버렸는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저버린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그 위에 조상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홍수로 심판했고 소돔고모라 때 또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저버리고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더 못해요. 왜요? 짐승은요, 매 맞으면 말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점점 더 멀리 가고 더욱더 패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징계를 시작하면 8절요, 남은 모습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그럼 밭이 전부 야트막하잖아, 그죠? 근데 한쪽 귀퉁이에 원두막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그러니까 넓은 평지에 딸랑 하나 남은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말갛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없애지 아니하고 딸랑 한 개라도 남겨두겠다. 왜요?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모세를 보고 그래요.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인데 네 백성이 타락했으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생각을 참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랬을까? 그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보셔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서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아주 옛날에 사라진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다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러실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그럴까요? 누구랄 거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러실까요? 은근슬쩍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 백성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자기 백성을요, 남의 백성처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아? 또 아니면요, 저 멸망당에 마땅한 소돔 고모라의 백성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걸까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디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는 안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11절 보니까 제사를 드렸고 13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보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은 절기를 다 잘 지켰어요.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15절요.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문제지 이스라엘은 기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주인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말씀하시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 생각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 표시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만 드리면 단 줄 알고 제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말로 합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는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 제사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다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부 싸울 때 이래요. 내가 니한테 안 해준 게 뭐고? 이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해준 건 뭔데? 누구 말이 맞나요? 안 싸워보셔서 잘 모르죠? 전 정답 알아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 딴 데 쓰더나 그대로 통치를 안 주더나 그러니까 할 거 다 했죠. 부인은 뭐라 그래요? 밥만 먹고 사나? 돈만 갖다 주면 다 가. 뭐가 필요한데요? 사람이 마음을, 정을 줘야 되지. 돈만 갖다 주면 다 있는 줄 아는 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긴다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싫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어디 가고 없고 형식만 갖춰가지고 제물만 열심히 드린다는 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본문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먹기 싫은데요. 계속 먹으라고 자꾸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싫은 음식 자꾸 먹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명절이 되면요. 꼴도 보기 싫은 자식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명절이라고 아이고 아버님 오래 사세요 어쩌세요 하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된 꼴입니다. 먹기 싫은 음식 꾸역꾸역 먹여가지고 배는 터지겠고요. 보기 싫은 자식들이 집안에 와서 온통 난리예요. 하는 얘기마다 다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왜 이 모양이신가요? 정답은 못난 자식을 많이 둔 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낳은 죄라는 거 있었잖아요. 다 그거예요. 못난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놓아가지고 이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요. 누구 죄죠? 우리 집사람들 진짜 간 크다. 하나님 죄라는 말이죠. 들리네요.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일을 처음에 저지르신 분이 누군데요? 아니 뭐하러 이런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런 말 해대면서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만은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일을 처음에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짐승처럼 만들었거나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죠. 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건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베풀고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얘기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결함이 좀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둡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안 만들었어도 괜찮을 건데 뭐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도 그렇게 고생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코람데오에 제가 설명을요. 참 정말 요 지면이 한정이 돼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원래 그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선악과 만드신 사건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만들어놨더니 이 자식들이 한다는 소리가 괜히 그거 만드셔갖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코람데에 짧게 썼습니다만 그보다가 더 짧게 비유를 하나 제가 들게요. 여러분 아이 낳아서 기르고 키우면 참 힘들잖아, 그죠? 그래 그렇게 힘들게 그러지 말고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우시죠. 여러분 강아지 키우실래요?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 아이를 키우실래요? 어렵지도 않은 얘기에 그렇게 시침 독대고 계세요? 강아지 키우실래요? 강아지 키우실래요? 내 아이 키우실래요? 말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지 아니하셨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강아지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인생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면서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을 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만든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거든 막 다른 건 잊어버리고 제가 물었던 이 질문만 기억하셔요. 아 키우는 게 그리 힘들고 잘못 키우면 원수가 된다던데 그러려니 막 강아지나 키우지 뭐. 이런 사람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쁜 강아지 마다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요. 수많은 자기 자식을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하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 인간들이지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내 자녀로 삼으셨으니까요.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요? 최종 희생을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대신 그 벌을 다 감당함으로 이 모든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겠다. 그런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참 안 되니 하나님께서 최종 방법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이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이사야 앞부분을 쭉 읽어나가시면 참 잘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 삼아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무리 야단을 치셔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이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야 얘기 좀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혹독한 책망을 하시다가도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나눠보자. 그런 뜻이에요. 오래전에 왜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대화가 필요해 하는 거 있었죠. 옛날 겁니다만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대요. 하나님께서 얘기 좀 해보자. 여기 와봐라. 앉아서 얘기라도 좀 해보자. 누가 답답해요, 지금? 예? 네?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겁니다.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누굴 닮았나요? 날 닮았다 이러시는 분은 아들이 속을 많이 새기거나 딸이 속을 엄청 새긴 겁니다. 이건 속이는 게 아니고 새긴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대로 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하는데도 이스라엘은요 참 희한하지만 악착같이 버텨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악착같이 버틴 왕이 저 뒤에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그 유명한 1장에 나온 사람 중에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정사정을 해도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하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도 사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정 끝내 말을 안 들으면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끝장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진짜 끝장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은 적 있나요? 너 이번에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부자의 관계를 끊겠다. 들은 적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를 끊는다는 게 그게 쉽나요? 말은 그리 해야죠. 답답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그분을 다 감당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자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내 백성이라고 삼아서 말 잘 들으라고 온갖 은혜 다 베풀었는데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저 자식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우리 대신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독생자가 죽겠다고 자청해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부자 관계를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 자녀가 끝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느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요, 이 이사야서를 읽어나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탄절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강림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절기 4주간입니다. 이 4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마음을 잘 되새겨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